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원히 지옥 멸망을 받아 마땅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있는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영원한 영광의 천국에 영원토록 살 소망을 가지고 나머지 세상을 살게 하시며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저희들을 남겨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며 또 말씀으로 신앙을 세워가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나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저희들 마음을 더욱 활짝 여셔서 저희들이 다니엘이나 이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다니엘서 1장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오늘은 타임머신을 타고 2600년 전 저 중동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우상 숭배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1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죠. 이 다니엘은 그 신분이 왕족이었습니다. 그 왕족 신분이었기 때문에 약 한 20세 정도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그 이방 땅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자기의 고향 땅 또는 하나님을 섬기던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에서 완전히 어떤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집 없는 사람처럼 어디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런 곳에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자기를 지킨 아주 그 대표로 우리가 다니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2절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그 성전,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은 이제 완전히 우상화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이 못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이제 바벨론의 그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우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왕족들과 귀족들을 먼저 잡아갔고, 그리고 이제 21절을 한번 보시죠. 21절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바벨론 왕, 그건 이제 갈대아 왕이라고도 하고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신할 땅, 원래 그거는 비옥하기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땅인데, 그 바벨론 왕 또는 갈대아 왕이라고 말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바벨론은 이 다니엘은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의 그 다리오 왕 그리고 파사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까지 이 긴 기간을 거치면서 그 바벨론 그 왕궁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자기의 마음은 늘 예루살렘 또는 그 유대 땅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70년이 차가는 것을 봤을 때 다니엘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70년이 차면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아주 또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도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원년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고레스 원년은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허락하는 그런 때까지 약 70년간 바벨론 유수를 아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꽉 채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던 그 삶이 어떤 의로운 삶, 올바른, 이게 오를 의자잖아요. 올바른 삶 또는 그것이 이제 의로운 삶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의의 길을 걸었죠. 올바른 생활을 했습니다. 그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은 구약에 세 명의 아주 의롭다고 말하는 세 명의 대표 이름이 나오는데 그 대표 이름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 다니엘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동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노아, 다니엘, 욥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요즘 말하면 이제 뭐 어떤 장관을 세운다든가 그러면 이제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다 이렇게 뭐 다 들춰내는데, 실은 이제 얼른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어떤 그 유대에서 온 이스라엘에서 온 바벨론 그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왕 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시기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다니엘을 이렇게 없애려고 그 고소할 어떤 틈을 찾고자 이 다니엘의 생활을 굉장히 그 주시해서 보고 조사하고 그렇게 했지만 전혀 흠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이제 그랬던 그 사람들이 이제 고소할 틈을 찾고자 어떤 흠이나 허물이나 그릇됨을 발견하려고 찾아봤다면 아무 그런 잘못됨이나 그릇됨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흠 없는 깨끗한 생활 그리고 올바른 의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그 타지에서도 했던 이 다니엘 원래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거 했어야 마땅한데도 거기서 쫓겨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았지만은 이 다니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국 가운데에서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요소가 우리가 말씀 생활을 올바로 하고 교제 생활을 올바로 하고 기도 생활과 전도 생활을 올바로 할 때 내 신앙이 이제 성장하고 지켜지고 키워지는데 그런 이제 환경에서 우리가 약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다니엘도 자기 신앙 생활을 하는데 어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다니엘과 그리고 하여튼 그 몇 명 그 친구들이 있죠. 이 다니엘서 1장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 사람이죠. 바벨론의 학문과 그리고 바벨론의 방언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왕족과 귀족 중에 몇 사람 흠이 없고 아름답고 모든 재주를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 모실 만한 그런 소년을 데려오게 한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속에 이제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완전히 그들의 사상까지 완전히 바꾸려고 이름까지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게 그 이름에는 대개 다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다니엘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 다니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늘 그것을 의식하며 나의 삶을 늘 심판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나의 온 생애를 심판하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니엘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고쳐줬는데 벨드사살이란 말은 그대의 보호자는 벨신이다. 이 벨신은 그 바벨론의 신 중에서 주신 주된 신이 바로 벨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대의 보호자는 벨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그 신앙마저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름까지 바꾼 거죠.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냐를 사드락이라고 그랬어요. 태양신에게 배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드락. 그러니까 우상이죠. 다. 그 다음에 미사엘. 미사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이런 의미인데, 그 미사엘은 이름을 메삭으로. 그는 욕망의 신과 같은 자 누구냐?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진 메삭으로 바꿨고요.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아사랴인데 그거를 아벳느고, 아벳느고라는 건 너는 느고신의 느고, 이 우상이죠. 너는 느고신의 종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아벳느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이름을 우상 중심의 이름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신앙생활은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까지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나 환관장이나 그들이 부를 때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안 부르고 벨드사살,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 이렇게 불렀지만 그래도 그들의 신앙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보면은 정복자들이 어떤 그들의 어떤 사상이나 신앙이나 이런 거를 그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는 예가 종종 있죠. 예전에 애굽의 바로온, 그 느고는 있잖아요. 그 요시아의 왕의 아들 그 엘리야김을 그 이름을 여호아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니엘서 1장에 있는 여호아김이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 왕도 그 마다리아라고 하는 이 왕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든 애굽 왕이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이라든지 어떤 생각이나 사상 이런 걸 바꾸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들 어떤 신을 따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도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에 완전히 그 우리나라에서도 창씨개명이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꾸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에서 또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름을 있잖아요. 야곱 하면은 뭐 얍삽한 사람, 아주 약삭빠르고 재주구도 좋고 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에 가깝게 하나님다운 이름으로 변화진 것이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그렇게 변해지고 바꿔지는 아주 좋은 의미가 있는데 여기 지금 다니엘서에서 그 바벨론식의 어떤 우상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바꿔놓은 그들은 완전히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뜻을 세우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비록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그 믿는 그 신앙을 지키는 그 뜻을 세웠다고 하는 것, 그 어린 소년들이죠. 그 8절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이제 환관장에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학교에 이렇게 제가 선생으로 있을 때에 어떤 때는 이제 일요일 날도 이렇게 그 어떤 다른 어떤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시험 감독을 하라고 있게 일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겨요. 그럴 때 이번 주일 날 그때 제가 교회 학교에서 있었을 때인데 이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걸 좀 꼭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은 있잖아요. 그 시험 날짜가 바뀌든지 또는 장소가 바뀌든지 어떤 때는요 그 자기 이제 이름이 없고 그거 일요일 날 그거 하면은 이제 얼마씩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이름이 없는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그 오 선생님은 주일날 그 일요일날 교회 가셔야 되잖아요. 제가 대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바꿔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저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요. 이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저희들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왕의 진미를 이게 식사 때마다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포도주로 그걸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왕명을 어기는 일이고 그리고 이게 식생활 이게 먹는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일인데 그래도 뜻을 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열흘 동안만 채식과 물만 주셔가지고 어떤가 한번 시험을 해보시라고 이제 시험을 하죠. 그 이전에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실 때는 그 마음도 깨끄름하고 진짜 그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오히려 그 마음 편하게 그것을 먹었을 때 오히려 더 얼굴이 윤택하게 하고 오히려 더 그것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이 되고 그래서 그 소년들이 훨씬 더 얼굴이 나아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알더라. 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건 뭐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 하시면은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다. 이 문장은 특히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큰 어떤 위로가 됩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한테도 그렇게 지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이 학문이라고 하는 건 인문계입니다. 그때도 인문계가 있었고, 재주에 명철하게 해서, 이거는 예체능계죠. 그러니까 인문계, 예체능계, 뭐 이걸 다 명철하게 하셨고, 다니엘에게는 하나 더 주셨죠. 모든 이상과, 이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비전, 환상이죠. 어떤 환상 또는 몽조, 어떤 하나님께서 꾸게 한 그 꿈, 그 꿈의 의미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 이방 땅에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예전처럼 교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이런 기회에 내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으로 잡고 계기로 잡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한다면 우리도 2600년 전에 다니엘의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어떤 신앙을 더욱 바로잡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뜻은 하나로 뭐냐면은 내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의 진미 또는 포도주, 이것은 왕이 내리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하사품이고 이거는 그 왕이 어떤 은혜와 혜택을 베푼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왕의 진미는 대부분 그 우상에게 무슨 뭐 돼지라든지 뭐 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소나 돼지를 잡아가지고요, 그냥 그 통째로 올라갔다가 이제 그것이 어디로 갔냐면 이제 부엌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겠다. 그 이제 뜻을 정한 겁니다. 우리가 그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제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 속에 어떤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또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가 있고 하여튼 그것이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제사,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조상들한테 뭐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는 꼭 그 어린 그 아이 남자들한테는 음복이라고 해갖고요. 그 술을 먹어보지도 않은 그 어린 아이한테도 술을 조금씩 먹게 합니다. 그게 뭐 음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냐면 제사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상 물리고 제사 드렸던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그게 이제 제사에 참여하는 거죠. 제사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그 신앙 양심으로 그거는 이제 안 되겠다. 아주 뜻을 굳게 정한 거예요. 이거는 죽음을 불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심이야말로 지금 현재 이 다니엘서가 기록될 수 있는 다니엘을 만들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그 친구들을 같이 만들었던 것이 그 뜻을 정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결심, 그 뜻이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는요, 책갈피로 잡으세요. 다니엘서는 자꾸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예, 이 사도 바울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28절 보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그 어느 집에 이제 손님으로 갔는데 이렇게 상을 차려왔어요. 이것이 예를 들어 추석이라든가 또는 설 때에 그럴 때 이제 손님으로 가서 그 집에 갔는데 상을 차려와서 하면은 그것이 이렇게 제사상에 올라왔던 음식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모를 때는 그냥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누군가가 이것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다라고 말을 하면, 예, 말을 하면은 그것을 알게 한 자와 그리고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예, 이것은 바로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러다 보면은 거기들이 섬기던 신을 너희들도 음란하게 섬길 거고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어떤 희생 제물을 이렇게 또 같이 먹게 될까 두렵다 하면서 우상의 제물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 시대에 이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못 지키는 그 율법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 시대에 그 섬겼던 날에 대한 날과 달과 절기에 대한 그런 율법이라든지 어떤 많은 그런 그 음식에 대한 절기라든지 모한 그 음식에 대한 율법이라든지 여러 그 율법과 계명이 613가지가 되는데 자 그거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그걸 철저히 지켜야 되느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 그것을 특히 이제 율법에 열심히 했었던 그런 그 유대인들 특히 구원도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이 뒤따라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켜냐 안 지키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하는 그 얘기가 그거는 다 이제 율법 다 이제 폐했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음행과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삼가라. 예, 그러면 잘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마라. 그 얘기를 신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그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귀신의 제사와 이게 귀신의 제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그 영광되게 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도 먹지 않겠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을 이제 나실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은 나실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게 먹지 말게 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게 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다 하면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원래 포도주는 이 성경에 쭉 우리가 그 포도주도 약하고 그래서 음료수 대신에 이렇게 상용해서 마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특히 그 포도주와 독주처럼 이렇게 술로 마시는 그런 것들은 금하고 있죠. 그렇게 아주 붉고 아주 그런 것들은 술로 마시는 그런 것은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이 포도주는 그 세상의 즐거움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께로서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원천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포도주인데 그래서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 뜻을 세우기만 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잘못하면 실 없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 세상과 역행되거나 반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어떤 뜻을 세우는 그런 데 있어서는 서로 상충되는 그런 의미의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뜻을 실천하는 데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희생과 어떤 손해보는 것과 이런 것들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르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뜻을 정하고 그리고 살게 될 때는 드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뜻을 정했으면은 그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천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장 그러면은 얼른 떠오르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죠. 그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살펴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다. 그 믿음으로 그든 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믿음의 결과로 어떤 행동이 어떤 행함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때론 어떤 때는 사자 밥으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그런 그 어려움과 난관과 어떤 고생과 그런 것을 다 겪을 각오를 하고 실천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한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잠깐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6절부터 38절까지 36절부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실행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다 겪어낸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마음으로 실은 다니엘이 어떤 출세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아마 그 바벨론의 왕이나 그런 신하들에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저기 하면서 그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 뜻대로 뭐 우상도 뭐 가서 절도 하고 뭐 먹고 뭐 하고 그렇게 했었더라면은 아마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그러한 위치까지 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다면은 그런 거룩한 올바른 신앙생활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다니엘은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그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그 삶이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미국의 그 선데이 스쿨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다니엘이 되라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다고 그러죠. 다니엘이 되라.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 그래서 이렇게 왜 저희들 그 어떤 경우에는 그 영어 이름이 필요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렇게 선교하다 보면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제 오세일이다 그러면 그를 잘 우리는 그것이 익숙한데 그분들에게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이름을 하나 알려달라는 거예요. 영어 이름을. 그래서 쭉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 폴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좀 바울을 닮고 싶어서 폴 있지만 폴 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른 생각이 다니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 그래서 네팔 선교 그때 할 때부터 이제 그 영어 이름을 다니엘로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었던 신앙 그 어려움 그 타향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다니엘을 한번 우리가 좀 닮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평생을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그렇게 아주 할 수 있었던 것도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능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다니엘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말씀.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지금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는 잊어버렸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굉장한 꿈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니까 그 바벨론의 박사들 또는 뭐 이런 꿈을 해몽하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불러다가 내가 꾼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내고 그리고 그 꿈을 꿈의 해석을 보이라. 그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꿔놓고 자기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이게 자기들이 못하니까 결국 이 일이 이제 다니엘까지 왔습니다. 왕의 물으신 바는 희한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이 꿈꾼 거 이거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막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막 다 멸하라 그래가지고 실은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아주 슬기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말미를 좀 주시면 제가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서 그거를 해석을 보여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말미를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그 일을 고하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아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 다니엘에게 이제 밤에 어떤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리고 해석까지 알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다니엘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합심 기도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진실로 아주 강조해서 그러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이루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는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이 기도의 중요성.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위수양회를 놓고 많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가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학위수양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학위수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학위수양회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그런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믿음에 굳게 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학위수양회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 어렵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합심기도 할 것이 필요합니다. 전국에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은 아마 학위수양회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함께 합심해서 아주 기도하는데 기도도 그냥 스쳐가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것을 아주 결심합니다. 다니엘서 9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아주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내용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얘기했던 대로 그 연수를 깨달았거든요.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에 마치리라 한 글을 이제 서책을 통해서 알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기도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의 기도로 끝내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런데 그 결심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다고 해요. 다니엘서 10장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예, 네 하나님이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을 들으신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잖아요. 그 기도, 그 기도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한번 다니엘서 6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만약에 30일 동안 여기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든 뭐하든 기도하면은 그거는 이제 사자굴에 넣기로 하는 그런 금령이 내렸는데, 10절입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된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거는 왕의 왕명이잖아요. 지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이렇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아주 왕명, 조서에 어인까지 찍힌 그 금령이 있는 줄 뻔히 알고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더 높다, 하나님이 더 전지전능하시다, 그런 금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더 크다,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야 이제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왕도 자기가 그 법을 세운 거기 때문에 왕이 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아마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또는 조롱하는 말이었는지. 그런데 그 결과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 말을 볼 때 이 다리오 왕은 정말 다니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조서를 하고 어인을 찍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은 네 하나님이 너를 아마 구원해 주실 거다, 막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완전히 사자의 밥이 되었는 줄 알았는데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명이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왕 절대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은 그거는 왕명보다 훨씬 더 높아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해졌다. 아주 당당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 그 믿음, 그 신앙,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먼 이방 땅에 그 이방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굴하지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처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그 믿음,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예전에 했던 대로 기도하는 다니엘.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냐? 우리가 어떤 정욕대로 쓰려고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지만은 주 뜻대로 하는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예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경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예, 마스크 썼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 뜻대로 하는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우리 앞에서 파괴하지 않습니다. 16장 24절 보겠습니다. 16장 23절 24절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예. 그렇게 안 해보신 분은 한번 시험 삼아서라도 해보세요. 주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구해보세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 주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실지 갈팡질팡한 그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슬기롭게 넘겨야 되는지 이것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이런 그 슬기로움, 지혜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약속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랬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친구들이 그랬고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그 근본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로 잡혀가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그래도 좀 왕궁에 있어서 조금 나은 환경 속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요 노예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잘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요, 야 너희들 노래를 잘하는 그런 민족이지?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좀 불러다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들락거리면서 올라가면서 노래하고 그 성전에서 노래를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됐던 우리가 저 이방 땅에서 여기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시편 137장이잖아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7장 시편 137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어찌? 그런 아주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은 신앙은 어려울수록 더 굳건해진다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들의 신앙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림으로 인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가 신앙을 다시 추스리고 다시 의의 길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70년간의 징벌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더욱 굳건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 네. 다니엘서 3장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는 책갈피를 했으니까 금방 찾으시죠. 안 하신 분은 한참 찾으셔야 돼.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때는 이제 그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을 썼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아주 단호한 자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짓밟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푸른불에 들어갔다 왔는데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에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큰 풀무불 안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넷째 모양 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 넷째 그 넷째의 모양은 그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이라도 그 불이 그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신앙.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리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타서 데리고 가면 그냥 바로 천국 가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좋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회를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기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사자굴에서 나온 그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서 7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23절입니다. 다니엘서 가만 있어봐라. 7장 23절 6장 23절인데 왜 내 7장이라고 6장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같이 읽어봅시다.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그런 불같은 시험을 우리 생활 속에서 허락하십니다. 그런 불시험이 오지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맡길 때, 마음의 평강이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성경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다니엘도 그랬는데요 뭐 새 친구도 그랬는데요 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금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을 주시고 또는 내 생에도 축복을 주시잖아요. 예. 다니엘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실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실은 다른 바벨론의 어떤 박사나 술객이나 같이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했거든요. 다니엘서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그 왕이 그들에게 묻는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왕이 있잖아요. 딱 보니까 이 네 명의 유대에서 온 이 네 명의 이 소년들이 출중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론 바벨론 그 자기 신하들 가운데에서 보다도 왕이 더 사랑하고 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어떤 직책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다니엘은 더 출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더 민첩하고 뛰어나고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은 이제 바벨론 그 제국을 멸망시킨 이 메대 이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메대 파사 딱 같은 겁니다. 이 바다 파사 왕국을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이 120 방백을 세웠다. 그 방백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도에 해당할 거예요. 120도. 그리고 이제 그 위에 120도 위에 그것들을 총괄하는 총리 셋을 세운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인데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올바로 살았을 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금생에서도 어떤 축복을 주시고 아주 존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나를 봐도 별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시잖아.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셔가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나의 삶을 말씀 위에 얹혀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600년 전에 그 다니엘 70년간을 이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가도록 70년간을 이방 땅에서 신앙생활하기에 정말 어려운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지키고 산 다니엘. 우리가 오늘은 이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추스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로로 잡혀가 포로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은 이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 그들의 믿음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같은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뚫고 더욱더 전도에 열심하며 주님이 명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해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도 존귀케 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 데 저희들을 함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